lo dischiude al gran sole di già con le nostre.
조선 초기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에 이르는 약 54년 동안에는 차 문화의 역사 끊이지 않고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의 차 문화란 고려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재현의 사대부 문학과 그 학통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유일의 차 계보라 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일종의 역사 태동기였습니다. 익제에서 전필제까지는 우연한 일이겠지만 출신지가 모두 경상도였고요. 전필제에서 시작된 살인파 문인들은 조선 전역에서 김종직 문인으로 들어온 터였기 때문에 영남살인학파 그리고 영남살인차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익제 이재현으로부터 김종직에 이르기까지의 문인들이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통해 대부분 참형됨으로써 200년 넘게 차향기로 내림했던 그 역사는 사실상 단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종 연간부터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을 거친 17세기 그리고 1700년대 중반까지 200여 년 사이에 쓰인 차시나 차 관련 문헌이 매우 귀한 것으로 보아 이럴 타한 차 문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말할 수 있겠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레 사라질 수 있다니요.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T. 저는 차 만드는 남자 정다인입니다. 프로젝트 T의 삼삼하기 그지없는 방송은 www.projectea.com을 통해서 언제나 재청취가 가능합니다. 아무 검색창에서나 프로젝트 T를 치시면 들을 거리와 읽을 거리가 가득한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사실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물론 자주 쓰이는 것과 자주 쓰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고 자주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도태되면서 점차 사람들이 뇌리에서 잊혀져 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특정한 한 부류에 그 속할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실 문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차 문화, 티컬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막 대중적으로 사실 뭐 범람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주변을 돌아보면 재밌죠. 중국, 일본 전부 다 이게 1000년에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존재해왔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동아시아 3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 안에서 이 차 문화라는 것이 어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참 새삼 놀랍지 않니 할 수 없는데요. 궁금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바로 그 끊겨버린, 네, 그 다리의 한 조각. 바로 이 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16세기에 벌어진 조선 초중기에 두 번의 사화. 이 사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차 문화라는 것이 약 200여 년 동안 두 세기에 걸쳐서 씨가 마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잊혀지는, 시간을 두고 잊혀지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만 사실 어느 순간부터 탁 정말 이렇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탁 이렇게 잘라서 반듯하게 잘라서 던져버리는, 버려버리는 이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영남 살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살인학파 차 마시던 사대부들, 어떤 이유로 차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학 정신에 이 차를 녹임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 하나 시원하게 밝히는 바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늘날에 와서는 마이너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사실 뭐 천년이 넘는 역사를, 차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시적인 부분에서 역사 연구는 좀 사실을 되게 굉장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죠. 여하튼 분명히 강하게 튕겨져 나가고 강하게 거부된 데는 그만큼 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옹호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리고 활용했던 사람들이 이 차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먼저 생각해 본다면 한번 유추해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한재 이목이 쓴 다부에 보면요. 차성, 정확하게 이제 차성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차의 성질이라는 대목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차의 성질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사군자처럼 내 곁에 두고 평생도록 쫓아도 실증이 나지 않더라.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차나무의 성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너무 우리한테 이제 너무 익숙한 단어죠. 뭐, 사군자라든지, 왜 선비들이 뭐, 대나무라든지, 매화라든지, 난초라든지, 뭐, 국화라든지, 왜 좋아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은 무수합니다. 당장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서 구글에 가셔서 검색만 해보셔도 얼마든지 나오죠. 그런데 이 차를 좋아했던 사대부들이요, 차나무라는 것에서 그에 걸맞는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뛰어난 품성과 성질을 발견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차나무 뿌리입니다. 뿌리. 이 차나무 뿌리, 직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아래로 수직으로 깊게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꽃이 피는 꽃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지 않는 이상 뿌리가 옆으로 쫙 이렇게 단단하게 뻗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땅을 파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지죠. 그렇다 보니까 허리춤에 오는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나무들일 경우, 꽃나무들일 경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성인 남자가 힘을 줘서 뽑으면 뽑힙니다. 차나무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리춤 정도에 오는 녀석들도요, 야생의 차나무는 절대로 뽑히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요, 차나무는 옆으로 뻗어나는 그 잔뿌리가 적고요, 땅속 깊이 파고드는 굵은 뿌리 하나를 가지고 사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식을 하면, 옮겨서 심으면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땅 위로 드러난 그 차나무의 키와 가지가 땅 속에 숨겨진 뿌리와 거의 균형을 이룰 정도로 사이즈가 걸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땅 위로 큰 만큼 땅 아래로도 자란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제 차나무는 상록수죠. 소나무와 같습니다. 겨울철 추위나 눈보라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풍우에도 기울거나 뽑히는 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나무를 두고 선비들이 일이관지, 뭐 치청도화, 뭐 등등의 이제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칭송하고 기렸다라고 하죠. 이건 하나로서 모든 것을 꿰뚫는다.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관동청탁상추형, 그러니까 가을서리로 푸른빛을 씻어서 겨울을 난다. 이런 수식어도 있습니다. 근데 치청도화, 참 이게 좋아요. 한번 마음을 주면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옳다고 판단한 의로움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굽히지 않는 일종의 윤리적 도덕적 실천의 근원으로 이것을 여겼죠. 그리고 이걸 선비들은 지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남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한다. 선비들의 미덕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의 선비들이 지키지 않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남이 볼 때만 의식하지 않고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당당해야 한다.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남의 눈에 띄는, 즉 땅 위로 자라는 크기만큼 내 안을 여며야 한다. 땅 안으로, 땅 깊숙한 곳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도 뿌리를 깊숙하게 내려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시에 이 사림들의 사화를 통해서 죽어나간 사림들이 가장 첫 번째로 여겼던 바로 덕목을 바로 이 차나무에서 찾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차나무 꽃입니다. 차꽃이 정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차나무 꽃은요, 늦은 가을철에 핍니다. 봄이 아니에요. 꽃이 가을에 핍니다. 열매는 꽃이 진 자리에 맺혀서 겨울을 납니다. 정말 특이하죠. 그리고 겨울철이어서 자라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늦가을에 초겨울에 나가지고 굳이 그 추운 겨울을 열매 상태로 견딥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좀체 모습도 드러나질 않습니다. 게다가 풀은 찻잎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더 잘 안 보이겠죠. 겨울을 나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난 식물입니다. 그리고 차꽃이 핀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눈에 띄게 자라지를 않죠. 왜냐하면 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그 찻잎, 새 잎을 돋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뺏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와도 커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까지 기다립니다. 여름이 되면 그제서야 열매가 서둘러서 커지기 시작하고요. 여름 끝자락에 열매들이 튼실하게 주렁주렁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새로운 찻꽃이 필 즈음 열매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년을, 1년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을 이 열매는 세월을 견디면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식물이죠. 특이한 식물이고 독특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차나무와 이제 열매와 꽃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당연히 열매라는 것이 꽃이 지고 나서 열매치게 되는 것이니까요. 논어편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군자의 선비가 되고 소인의 선비는 되지 말아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옛사람은 말을 내세우지 앞세우지 않았다. 몸이 말에 따르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열매를 통해서 시사하는 여러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바가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이 차 열매. 차 열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만에 익어서 스스로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리 먼저 익는 법이 없습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리죠. 1년을 기다려서 익는다고 해도 모두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따뜻한 철에 투둑 떨어지면 사실 에너지도 많고 그리고 건강할 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김새도 울그락불그락 거무튀튀하게 그렇게 이제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제각각이죠. 이런 걸 보고 차 선비들이 의롭다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표면에 내세우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뒤로 숨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한결같이 행동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한번 내가 이 세상에 난 뜻을 세웠다면 그 뜻이 웬만하면 바뀌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참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군자가 아니라 차를 통해서 공유된 정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화 이후에 살아남은 이 훈구파 이후에 선비들에게는 눈엣가시의 존재였던 겁니다. 사람이 눈엣가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을 한데 맺어주는 하나의 매개물, 즉 차가 일종의 하나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랜만에 세라 만나서 한가하고 여유롭게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T 96화 그리고 맛의 주변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세라와 함께 96화 9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커피 만드는 여자 세라입니다.
네, 지난 3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3주였나요?
2주 스킵하고 이제 네. 3주째.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네.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그냥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은 좀 뭐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녁을 못 드시고 녹음을 네. 오시느라 뭐 항상 그 끼니를 거르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네.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못 먹으니까 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저도 끼니를 요새 좀 불규칙하게 먹다 보니까 네. 조금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약간 비상사태인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전부터 끼니 그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인 씨는요?
뭐 저는 좀 불고요. 좀 타고요.
네.
그리고 물에 또 불고요.
지난주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네. 네.
비가 없으셨나요?
확 오긴 했는데 이제 또 갑자기 또 끊기고 나면 막 덥잖아요.
네, 맞아요.
뭐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네. 덥고 막 죽을 것 같다가 갑자기 비가 확 오고 나면 또 괜찮고
네.
참 날씨가 좀 그러죠. 근데 요새 그 자외선이 확실히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피부로 닿는 어떤 햇빛이
네.
여간 따가운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흡사 막 유럽에 있는 것 같이 햇볕이 정말 강렬하게 내리쬐던데
정말 한낮에는 정말 정수리가 타는 네.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따갑긴 하더라고요.
저 이제 가정주부들이나
네.
실내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무직들은 아무래도 좀 체감을 좀 덜 하실 텐데
네.
외근이 많은 세라 같은 경우는
네, 네.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
정말 정수리가 타는 느낌. 딱 그 느낌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베트남 전통 모자 이런 거.
저 혼자 세미정장 입고 그런 거 쓰고 다니요.
아니면 하다못해 저기 뭐 쌈지 이런 데 가면 밑집 모자 있어요.
김삿갓도 아니고 너무 웃기지 쓰고 않을까요?
정장 입고 또박또박 다니면은 간지 나겠네요. 밀집에다가 스타벅스 이렇게 적어놓는 거. 아니면 뭐 아니면 뭐 그 얼마든지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약간 짝퉁처럼 삿갓에다가 네. 네. 사이렌 로고 받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하던가 아니면 뭐 커피빈을 박아놓으셔도 되고요.
되게 웃기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홍대에서 이제 아마 또 홍대 그 요새는 잘 안 보이시던데 홍대 그 막걸리 아저씨 아, 유명하신 네. 분인데 제2에서 삭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어. SNS를 도배하는 건가요?
자 아, 이번 주 딱히 별다른 주제 없이 에, 이번 주부터는 뭐 얼마 동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율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하셨군요. 네. 네.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휴가철에 함께하면 좋을 커피.
휴가철. 아 네. 이제 조만간 휴가철 시작이네요.
네네.
이제 7월 중순 넘어가고 나면 7월 말부터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어떤 지옥의 그 지옥의 여름 휴가.
그렇죠. 해운대 이런 데는 발로 디딜 수 없는.
뭔가 휴가라는 단어와 지옥이라는 단어는 좀 안 어울립니다만
네.
한국에서는 왠지 연상이 되실 겁니다. 모든 성인 여러분들께서는 지옥의 여름 휴가라고 하면
네.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으실 텐데
네.
아, 세라는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죠?
저는 그래서 휴가철을 비껴서 갈 네. 예정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10월쯤. 네.
추석쯤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추석 때도 또 엄청 바쁠 것 같아서 그 워낙에 뭐 비행기 이런 것도 네. 구하기가 힘들고 추석까지 거의 성수기잖아요.
맞아요. 10월, 11월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에서 갈까 계획 중입니다.
올해는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아니면 영국을 언제 가겠냐며.
영국 가실 거예요.
영국을 가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네, 지금같이 파운드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가는 거라며.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네. 네, 영국까지 직항이 11시간 반, 12시간 정도 되죠.
한 올해는...
왕복 꼬박 네. 하루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 해도 실제로 영국에 있는 날은 5일.
그렇죠.
네.
왕복 하루하루 버리고 5일.
그렇죠. 그리고 시차 적응하고 네. 이러면 이제 뭐 여튼
네.
네. 휴가철에 어울리는 무언가.
네.
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1탄으로 요즘 캠핑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캠핑 가셨을
끓여먹는
때
끓여 먹는 커피 아니면
끓여 먹는 건 아니고요.
하긴 뭐.
네, 캠핑 가셨을 때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커피. 사실 제 지인이 추천을 해 줬어요. 네. 제가 오늘 주제를 못 잡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티백 커피 뭐 이런 겁니까?
티백은 아니지만 좀 비슷하긴 합니다. 드립백 커피라고 해서.
드립백.
네.
여러분들 그 드립백 하면 연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좀 흔해졌습니다만
네.
아직도 그래도 뭐랄까 보편화된 어떤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가정에서는 꽤 많이 드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마트에도
많으셨어요.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마트에서도 나옵니다.
네, 마트에서도 특히 뭐 코스트코 같은 그런 대형 네. 마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벌크로 막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네. 다양한 원두들을 심지어 그 그린빈인가라는 네. 사이트를 보시면 39가지 종류의 드립커피 중에 10가지를 골라서 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이 6,9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10개?
네.
10개?
네.
대체 얼마나 커피가
저도 그래서 별로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그만큼 굉장히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드립백 커피인데요.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드립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네.
아무래도 오리가미가 처음 도입이 되고 도입이 처음이 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중화시킨
네.
브랜드가 아무래도 별다방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오리가미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오리가미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별다방만의 고유 명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못하다 보니 이제 지금은 드립백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네네. 네.
사실 이 오리가미라는 뜻은 일본어로 종이접기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 드립백이 정말 종이접기 한 것처럼 이렇게 쪼물쪼물 해갖고 만들어갖고 먹는 건데 이 드립백이 무엇이냐. 핸드드립 드립을 못하시는 분들도 핸드드립처럼 내려드실 수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 종이로
네.
이렇게 박스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안에다가 이제 걸름망이 있고
네.
거기 원두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냥 뜯은 다음에 그거를 종이 접기까지는 아니지만 몇 번 이렇게 펴서 잘 접어
네.
그러니까 접을 부분 접고 펼 부분 펴서 정말 간단히 한 10초면 됩니다.
네.
해가지고 위에다 뜨거운 물 부으면.
네, 먹을 위에다가 얹어놓고, 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네. 이렇게 걸러서 내려서 드시는 방식이고요. 사실, 우리가 핸드드립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나,
네.
바리스타의 그런 손 스킬이 있어야지만, 네. 마실 수 있는 커피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뭐 하리오나 칼리타 같은 다양한 방식의 핸드드립이 있는가 하면, 또는 POC라고 해서 그냥 막 들이부어서, 네. 내리실 수 있는 또 그런 핸드드립도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드립백이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커피가 충분히 적셔질 수 있게 막 부어주시면 뭐. 되는 방법이죠.
그 우리나라가 이제 뭐랄까 식도락가 자칭 식도락가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네.
자처하는 이들의 범람 시대가 됐어요.
네네.
기준이 없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식도락가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 의하면 이 커피라는 게 말이죠.
네.
커피라는 게 말이죠. 매우 어떤 스킬에 의해서 맛이 좌지우지 되는 바가 높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분들을.
그러시는 그러니까, 분들 더 많죠.
그러니까 핸드드립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세라가 말한 것처럼 핸드드립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스킬이 숙련된 스킬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전문가가 한 것과 그냥 그리고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한두 번 하는 사람과 그리고 저를 처음 해본 사람과 이 셋을 나란히 놓고 뭐가 뭔지를 딱 맞추라 그러면 못 맞춘 사람들이 더 대부분이에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그건 장담해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봐온 바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갭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뭐 원두라든지 커피의 품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거 뭐 그럼 이거 사가지고 뭐 내보고 핸드드립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네,
같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캠핑에서 먹기 좋은 그런 커피라고 추천을 해드렸느냐 정말 말 그대로 머그잔과
네.
이 드립백 커피와 뜨거운 물만 있으면
네.
어디서든지 핸드드립의 그런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캠핑 가면 우리 이렇게 CF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약간 로망처럼 있잖아요. 캠핑카에
네.
촥 이렇게 천막 펼쳐놓고 그 앞에서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그 앞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보통 커피 믹스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한여름에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목이 뜨기고.
근데 한여름에도 가능한 게 이 네. 드립백 커피의 또 장점이 밑에 얼음을 받쳐놓고
그렇죠.
그 위에다가 붓게 되면은 또
모기만 아니면
네. 네. 신선한 아이스 아니면. 커피로 네.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예전에는 드립백 안에 이미 커피가 종류가
네.
결정이 된 채로 판매가
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드립백 필터만 또 판매를
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원두를 갈아서 그 드립백 필터 위에다가 바로 부어서 원하시는 원두도 내려주실 수가 있어요.
세라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당연히
네.
핸드드립 그 기구를 갖고 어차피 같은 수고가 드는 거면
네네.
추천을 할 텐데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두를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필터만 사서 쓰는 거.
네. 저는
그게 차이가 어떻게 꽤 있을까요?
장단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공되어서 이미 갈린 채로 드립백 안에 밀봉이 되어 있다면 신선도 부분에서는 약간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밀봉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분쇄가 된 상태에서 밀봉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밀봉이 안에서 살아되는 상태에서 계속 그 저희가 뭐 원웨이 밸브라고 하죠. 안에 있는 질소가 나가고 산소가 못 들어오게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닌 이상 사실은 원하는 원두를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신선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필터만 따로 판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 원두는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라면
네네.
그 드립백 그 필터만 사서 쓰는 거랑
네.
일반적으로 그 드립을 할 때
네.
사용하는 그 필터도 마찬가지로 뭐 둘 다 종일 테니까
네네.
이게 어떤 그 쪽이 좀 더 추천을 할 만한가
이 비유를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라면을 냄비에 끓여 마시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회용 사발면에 드시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의 질이 좀 다른가요?
다르죠. 물론 당연히 다르죠. 저희가 냄비에 끓이는 라면이랑 네네. 사발면에 먹는 라면이랑 맛이 다른 거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둘은 라면의 질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필터가 좀 다르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저는 이거는 정말 제 정말 개인 취향인데 별다방 오리가미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드립백은 머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머그에 걸쳐지는 형태로 그래서 붓다 보면 사실 이 드립백이 밑에 추출된 커피에 잠기거든요. 근데 별다방 오리가미는 머그 위에 얹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에 부었을 때 잠기지 않고 말 그대로 머그 밑으로 그냥 추출이 되는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이제 별다방 오리가미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뭐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가격 대비
스타벅스 꽤 좀 가격이 나가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머그 위에 얹어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나는 좀 더 저렴한 거가 더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뭐 탐앤탐스라든지 또는 코스트코에 가시면 정말 대량 벌크로 이제 저렴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죠. 뭐 그린빈스.
네네. 아, 그린빈스 최고입니다.
6,900원.
네. 39가지 종류 중에 네. 10가지를 골라서 네, 6,900원에 살 수 있는 최고입니다.
야쿠르트보다 최고. 가성비가 좋고.
더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코스트코에 파는 커피 중에는 그 하마야 드립백이라는 커피가 있어요. 36개가 들어있는데 무려 12,4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엄청난 가격이죠. 굉장히 저렴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자, 이번 주 세라가 준비해온 네, 오리가미 커피.
네. 네.
종이접기 커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뭐 무슨 커피 갑자기 그 처음부터 안 들으신 분은 갑자기 무슨 종이접기야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드립백 커피입니다.
네.
드립백 커피. 아무래도 좀 날도 덥고 하면 집에서 이제 막 그 핸드드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핸드드립 막 하실 때 좀 짜증도 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집에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고 뭐 모카팟에 끓여 먹고
네.
합니다만 편하겠네요. 있으면
네.
그냥 컵에 걸쳐놓고 쪼로록 따라서 여러분들 마시고 즐기실 수 있는 네, 뜨거운 것도 아이스도
네.
둘 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번 주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름에
네.
덥고 갑자기 서늘해졌다가 또 갑자기 덥고 먹는 것이 좀 뭐랄까 불규칙해지고
네.
막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탈이 좀 나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차를 마십니다.
네.
특히 배가 아플 때는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줄이고 좀 차를 많이 마시는데 차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살균 능력.
네.
뭐랄까 이게 좀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위 안에 들어갔을 때
네.
좀 뭐랄까 위를 좀 속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요새 좀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만드는 차 말고요.
네.
뭐가 좀 먹을 만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녹차류가 아무래도 좀 좋은데 아무래도 덥고 하니까 살균력도 좋고 그거 안에서 녹차처럼 마실 수 있는 좀 덜 뭐랄까 그 녹차 특유의 뭐랄까 이렇게 송곳으로 탁탁 찌르는 듯한 그런 맛이 아닌
쌉싸름함이 없는 네,
좀 조금 덜하면서 약간 좀 고상한 맛도 느낄 수 있는 녀석이 없을까
네.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보이차를 갖고 왔어요. 그 예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어디죠? 선릉 쪽에
네.
선릉 쪽 맞나요?
담따.
네. 담따에 가서 저희가 한번 먹고 왔던 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네.
조만간 한번 더 찾아갈까 싶은 마음에 참 오래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보이 생병차 추천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뭐 일단 보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적을 정도로
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이라는 게 이제 유명한데 이 보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운남성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 아래쪽에 보면 그 서남쪽이죠.
네.
보면 지명 중에 아예 푸얼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보이현 보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 이게 언제 생겼느냐 뭐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원나라 때다 라는 말도 있고요. 명나라 때다 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무지 오래됐네요.
예, 라는 말도 있는데 예, 중국 인민공화국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갭이 큰데요?
갭이 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이 이 보이를 만드는 지역을 옛날에 보이부라고 만들었대요.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운남성의 제일 중요한 어떤 중심지로 부상을 하면서 이 성 내에 야생 차나무 찻잎으로 제조한 차 제품을 모두 이 보이 지역으로 유통이 됐으면서 이제 보이차라고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되면서 이 지역을 그 보이 이 보이 한자로 이렇게 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네.
그게 이제 원나라에 들어서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오래된 이야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17세기 명나라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 보이차라는 게요. 그 당시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운남 소수민족들.
네.
소수민족들이 마시던 일종의 듣보잡차였어요. 사실 이 원주민들은 거의 2000년,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얘를 약용과 제수용과 식용으로 써왔는데
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진시황제 이후부터 한나라 때 복속이 되면서 이 지역이
네.
예, 한족으로 복속이 되면서 예,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청나라 와서야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약간 잡차 중에 하나로
보이차 잡차
네, 잡차 중에 하나로 이끌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예, 이쪽 지역을 한번 차밭을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차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죠? 그리고 저기 인도 뭐 그다음에 일본
네.
예, 그리고 이제 대만에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일반 그 차나물 한 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네. 대엽과 소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대부분이 소엽이라면
네.
이 운남성 쪽은 대엽종입니다. 잎이 겁나게 큰 거죠.
네.
잎 하나를 쭉 펴면 돌돌 말리는 걸 쭉 펴면 소엽종 한 대여섯 잎 정도 될 정도로 와. 좀 약간 좀 큰 애들은 일반적으로도 거의 3배 정도는 갑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사실 녹차는 그렇게 큰 잎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장단점이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예, 뭐라 그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대엽종이 갖고 있는 예, 특징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뭐랄까 표면적이 당연히 넓으니까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추출이 되고 그리고 그 특유의 어떤 향이 있습니다.
네.
특유의 향이 있는데 약간 군내 같기도 하지만 뭐랄까 뭐랄까 잘 익힌 뭐랄까 식물에서 나오는 약간 감칠맛 같은
네.
그런 특유의 향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반신반의합니다만
네.
그 기라고 얘기를 하죠. 기운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그 뭐랄까 보들보들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아무래도 좀 강한 녀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납득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운남성 지역을 가게 되면 고차수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전라도나 제주도를 갔을 때 보이는 그 차밭 있죠? 그런 허리춤에 오는 쭉 길게 이어져 네, 있는 네. 그런 차밭이 아니에요. 일본 같은 그런 차밭이 아니라 운남성 쪽에 있는 얘네들과는 나무처럼 된 애들이 많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차나무네요, 진짜.
그렇죠. 이파리가 약간 거짓말 보태면 감나무 잎처럼.
와.
그 정도로 크게 예, 자라는 나무도 이렇게 거의 사람보다 훨씬 크게
네.
2m, 3m 정도 될 정도로 차나무가 그렇다 보니까 끌어올리는
네.
어떤 에너지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이 좀 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대엽종의 특징이 에너지 그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번을 우려서 먹어도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유지력?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대엽종이 갖고 네. 있는 그 고유의 특질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세라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만드는 녹차 같은 경우에는 네. 얘를 먹고 나서 탈이 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이걸 잘 정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높다.
네.
아,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명나라 이후 청나라로 들어서면서 그리고 이제 20세기로 오게 되면서 정말 그 뭐랄까 자본이 밀려 들어오고 다양한 방식의 차를 만드는 제조하는 방식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보이차 이 보이 지역에 갖고 있는 그 뭐랄까 그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특질이 고품질의 뭔가로 이렇게 재생산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다양한 차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 보이 지역에서 나오는 생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금방 이제 만들어서 이제 3년 정도
네.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3년을 기본적으로 묵어야 그 뒤부터 좀 어느 정도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들어서 현지에 가면 만든 걸 바로 먹는 사람들도 많대요. 원주민 같은 경우는
네네.
바로 먹는데 옛날부터의 관습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구매를 하신 후에 3년 정도 묵고 나서 열어서 먹으시면 정말 괜찮은 녹차 맛이 납니다. 그때
네.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것도 그런 거고요.
네네네.
3년 정도 지난 뭔가 3년에서 5년 정도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좀 괜찮게 된 거는 5년, 한 6년, 7년까지도 괜찮다 하시는데 물론 그 뒤로 가면 이제 점점 농익어 가기 때문에 예, 어떤 녹차의 향은 사라집니다만 한 3년에서 5년 사이의 것들 보이차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시즌 되면은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3년에서 5년이면 부담스럽지도 않은 가격대입니다.
제가 바로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사실 녹차가 여름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대중적인 맛도 있지만 대중적인 가격도 사실 한 몫을 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이 생병차도 그 정도 가격이 되는지 제 기억에는 그래도 꽤 가격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이는 나이를 묵을수록 당연히 그 가격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네.
만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이미 태생에서부터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년을 묵었, 그러니까 A급 뭐 예를 A라는 녀석이 있다.
네.
A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10년을 묵었어요. 10년을 묵었는데 얘는 15,000원이고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50년을 묵었어요. 근데 7,000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처음에 이제 그거를 하나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보이차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그 뭐랄까 걸레밭 냄새부터 시작해서
네.
콤콤한 썩는 네, 네, 냄새 네. 뭐 곰팡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다 그건 다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그냥 원칙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이차는요. 잘 숙성이 되면요. 아무 맛도 향도 안 납니다. 그걸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뭐 건창식, 습창식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발효를 시키는 방식입니다만
네.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보이가 자연적으로 잘 건조가 되면 어느 공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네.
잘 마르게 되면 잘 발효가 되게 되면 맛과 향이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감칠맛이라는 녀석만 남는데
네네.
색깔은 진한 것에 비해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냄새와 맛이 어떤 뚜렷한 뭔가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부드러움만 남는데 입 안에 그 감칠맛만 혀끝에서 계속해서 돌죠.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막 썩은 내가 난다.
네.
곰팡이 냄새가 난다. 되게 눅눅하다. 뭔가 맛이. 그리고 뭔가 콤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일부러 물을 뿌려가지고 곰팡이를 슬게 만든 다음에 발효를 시키는 일반적으로 인위 발효, 전문가들은 그걸 그냥 썩은 거라고 부릅니다.
네.
발효와 썩은 거는 한 끗 차입니다만은 어쨌든 보이차는 그런 것들은 피하시면 돼요. 냄새 일단 겉표면에서의 냄새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피하셔서 해보시면 좋고
좋은 정보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보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냄새 그러니까 맛도 향도 없는. 그러니까 무향무미의 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도 나지 않고 향도 나지 않는 그런 맛.
네네.
아, 그걸 보이차를 덜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3년에서 5년 정도의 녀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축에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세르가 갖고 온 오리가미.
네.
예. 뭐라 드립백이라고 부르면
드립백,
되죠?
드립백. 드립백 커피. 네.
드립백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녀석. 그리고 보이 생병.
네.
녹차처럼 드실 수 있고 속이 약간 아야아야 하실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은 녀석.
네.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주 뭐 둘 다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고요.
네, 굉장히 쉽게
구하실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차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 차를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네. 마음먹고 구하려고 그러면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보이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정말
맞아요.
많으니까요.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인 씨는 이번 주는 별점을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사실 이제 어느 차 밭에 뭐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네. 이제 이 계절에 저는 뭐랄까 4월 말 5월 6월까지 녹차를 좀 즐겨 마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예로 갈아타죠.
네네.
갈아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이 시즌 안에 이 녀석이라고 하면 뭐 무난하게 뭐 3점 일단 3.6, 7점 정도는 먹고 가지 않겠나.
네네.
여름 지나서는 좀 확실히 좀 기호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시즌이라면 무난하게 적어도 3.6, 6점 이상은 일단 기본으로 먹고 간다.
네네.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드립 커피는?
저도 뭐 맛으로 평가,
커피.
드립백 커피를 뭐 맛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간편성이나 네. 아니면은 뭐 특별한 스킬이 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핸드드립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도 3.5점? 3.5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번 주는 그냥 드시라는 뜻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차나무가 자라는 곳은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험준한 산비탈이나 계곡이 많습니다. 바위 틈이나 가파른 비탈에서 자란 것일수록 차의 맛, 향기, 색깔이나 약효가 더욱 빼어나다고 하죠. 나쁜 토질에서도 좋은 품성을 지니게 된 차를 마시면서 선비들의 깨달음은 깊고 넓어집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 생긴 결과를 자기만의 이익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의 이익으로 기꺼이 내놓는 차의 생태. 이건 당시 사림들, 선비들에게 성리학 최고의 이상이라 일컬어지는 어질인, 바로 이 인의 실체를 닮았다 여겨졌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인을 해치지 않으며 죽음으로써 인을 이룬다는 그 공자의 철학, 그리고 살고 싶은 욕망과 의리를 지키고 싶은 욕망을 함께 이룰 수 없을 때는 살기를 버리고 의리를 택한다 했던 맹자의 철학, 바로 차의 성품에서 확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어 2인편에 다음과 같은 글구가 있습니다. 어질지 않은 자는 곤궁한 곳에 오래 처해 있지 못하고 즐거운 곳에 길게 처해 있지 못한다. 어진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요, 사사로운 욕심이 많아서 비천하고 또 곤궁한 경우를 잘 참아내질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이 편해서 생기는 즐거움 역시 오래 지니질 못한다고 하죠. 허영이나 사치나 교만은 어질지 못한 마음에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질지 못한 사람은 헛된 욕망에 지배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가끔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항상 불만과 괴로움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어진 사람이고 인을 편안히 여기고 인이야말로 이익 중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인자다. 그리고 아는 자인 지자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차의 성질, 차의 성품, 줄여서 차성이라고 불리는 이것에서 터득해낸 이 차의 정신, 사리막파 선비 차인들의 선비들의 고결한 생활 철학이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차를 손수 다리고 자주 마셔야만 터득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말이죠. 물론 당연히 전혀 마시지 않았거나 차를 모르고서야 사실 이러한 성품은 알기 어려울 겁니다. 곁에 두지 않는데 관찰할 수 없었을 것이고 관찰할 수 없다면 당연히 통찰력도 생기지 않으니까요. 이 김종직 휘하의 문인들의 경우는 차와 차의 성질, 이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차를 마시면서 코로 즐기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눈으로 관찰하며 머릿속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질들을 간파해내고 통찰해내는데 분명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의 성품이 자신들의 성리학 그 지점인 도학 정신을 강화시키고 또 신념도 키워주고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힘이 있다 여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를 마시게 되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차를 마시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피라이트처럼 쓰죠. 차를 어떤 힐링의 시간의 도구, 그렇죠? 왜 그런 말이 붙을까요? 그건 아마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지점 때문일 겁니다. 차를 마셨을 때는 뭔가 다른 음료나 술을 마셨을 때와는 달리 사람이 들뜨지도 않고 또 거칠어지지도 않고 성급해지거나 아니면 활동적이게 되질 않습니다. 차분해지고 생각하게 되고 뭔가 내 주변에 좀 더 시선을 많이 두게 되는 그런 도구로서 이 물질이 차라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선비들에게는 즉 차란 사유하기 좋은 시간, 생각하기 좋은 시간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선비들의 영남 사림학파 이 계통의 차 마시던 선비들의 특성, 그 사람들이 남긴 이러한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의 중국 남송시대, 뭐 당나라 시대, 명나라 시대의 차 문화와도 다르고 또 신라나 고려 시대에 마시던 차의 방식과도 매우 다릅니다. 그 차이라고 할 것은요, 아마도 기본, 근본부터 이 선비들의 최고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도학의 이 실현, 그리고 이상세계를 현실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내 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혹은 내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시던 차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초창기 중국 승려들의 차와 닮아 있다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의 정신, 무오사와 갑자사와의 정치 보복이 가져온 일종의 무차별적인 살상과 그리고 이들의 뿌리까지 말살시키려는 잔혹한 폭력에 의해서 결국 소멸이 되고 맙니다. 그 후 1800년대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조선 사회에서 제대로 된 차 문화라고 할 것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주자가래라는 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주자가 쓴, 주희가 쓴 성리학의 최고 예법서죠. 모든 성리학을 배우는 선비들은 이 주자가래에 의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양반 사회가 구축이 되면서 이 주자가래에 따르기 시작하며 자츰 유교가 토대가 아주 아주 굳건해지고 모세혈관처럼 곳곳으로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병자호란, 정묘호란까지 휩쓸고 나간 황폐해진 조선 땅 안에서는 이 주자가래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수정되어야 함을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목 중에서 참 재밌는 것이 바로 이 차 문화, 차와 관련되어 있는 예법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장생이 바로 잡아서 부연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의 사례편람, 이 사례편람이라는 책이요. 매우 이렇게 기형적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한 시대를 바로 잡아서 어떤 세상 만사를 예에 의지하면 평온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주자의 주자가래를 주축으로 삼되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아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다라 여겨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것이죠. 말은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사라져야 할 것들은 그대로 있고 사라지지 않아도 될 법한 것들을 뺀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차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예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의 근간이 되는 그 중국의 예에서부터 차라고 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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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 주자가래에 보면요, 제사 때 반드시 차를 제수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술을 올리고 여자는 차를 올립니다. 조상의 제사에 자손이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 여자를 참석시키는 문제를 두고 이때에 와서 조선 중기 이후의 유생들은 반대를 하게 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두 가지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차가 사라진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여자도 덩달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가래에 있던 파트가 두 가지 내용이 사례편람에서는 지워지게 되죠. 사대부들의 제사에서 차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차가 제자리를 갖지 못했음을 증언합니다. 실제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교사회, 조선사회에서 막강한 그리고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선보여지는 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하고 탐스럽고 유행하는 것들은 이 제사상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차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문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차는 중국에서 쓰는 것이고 우리나라 풍속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차를 준비한다거나 차를 끓인다는 등의 글은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이것이 불과 200년, 네, 3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1000년이 훌쩍 넘도록 천년하고도 반천년의 세월 동안 차를 마시던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정치적인 도구로 희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화가 자연스럽게 필요 없음에 의해서 도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희생양으로서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된 경우,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마셨고 어제도 마셨고 내일도 마실 차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많은 종류의 차들이 범람하고 있고, 그리고 숫자만 따져보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삽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약 몇백만 명에 이르는 차 마시는 차 기호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중화되지를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분명 문화적인 역량 부족이겠죠. 뭔가 컨텐츠가 없는 겁니다. 실물로서 존재는 하되 그것을 담아서 포장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0여 년 전에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더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화라고 하는 약 500년 정도 전의 사건, 그리고 사례편람이 편찬이 되는 그 시기까지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4대부들 사이에서 드문드문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습관을 들어서 문화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한 명, 두 명이 즐기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화라고 포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깡그리 잊혀져 버릴 즈음 일본에 의해서 차가 다시 역수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조대왕 즈음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미 차의 어떤 뭐랄까 정신성, 그리고 실물, 그리고 담는 그 그릇까지 확립이 되어버린 일본의 기물들이, 일본의 정신문화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일종의 다도라 불리는 일본식 차 문화가 전래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깨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다도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문화 중에 하나로, 관습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문화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다도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용, 남용 때문에 쓰기가 참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다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말이죠. 여하튼 지난 한 2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 T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들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자칫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들어놓고 메모해 놓았다가 잘못된 바가 내 주변에 보일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역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무덥죠. 네, 정말 무덥고 간간이 비가 오면 또 숨통이 튀었다가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 많이 드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찬 음식과 거친 음식 먹으면서 배탈도 많이 나고 그럴 때 차 한 잔 계속해서 곁들여 드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 T였고요. 저는 차 마시는 남자 정다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